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지금 오른쪽 스피커가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부모는 크고 작지만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로마 교회에 어떤 실제 사건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긴 편지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이고 성경 66권 가운데 위치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고 왜 우리 손에 이런 성경의 형태로 주어졌을까? 목적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본보기가 되어서 아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에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것 잘못이었구나. 내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옆에 있는 지체, 형제들, 상대방을 대한 부분은 없나? 그런 모습이 확인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 정신으로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은 3절 말씀을 우리가 다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오늘 이것을 다루려고 그럽니다. 4절 5절에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의 몸,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할 텐데 탁월한 영적인 은사를 가진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난 이 진리, 여기에 나타난 이 원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은사는 무기입니다. 은사는 무기. 꼭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런데 이 탁월한 영적 은사를 가진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축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out from 몸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ek와 to call 부르다 의미를 가진 kaleo가 결합해서 ek kaleo ekklesia라는 단어를 구성합니다. 이 ekklesia는 몸으로부터 몸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의 모임.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이 누구의 가정집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40, 50년 전에 한국의 그 중동 건설 붐이 대단했죠. 제가 대학 들어갈 당시에 사우디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중동선교회 홍계현 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중동건설 사업장에는 150개의 현장교회가 존재했다. 교회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사막 건설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 그 구성원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Body of Christ. 이제 우리가 신체 각각의 그 부위를 지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체 장애자 그러면은 신체 어떤 파트가 어떤 부분이 뭐 그것이 신경이든지 근육이든지 이상이 생긴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지체 장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 교회론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게 바로 되는 거예요.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앞에 부분에는 신체에 대한 것이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과 관련돼서 적용합니다. 여기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죠? 김철수. 김철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각 부가 있어요. 손, 손가락, 손톱, 뭐 발꿈치부터 시작. 김철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톱, 손가락, 발꿈치, 뭐 겨드랑이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체 각 부 다시 말해 지체가 많지만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여기까지 설명한 사도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거대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을 구성한다. 세포조직 하나하나처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요? 머리, 팔, 다리, 배, 그리고 또 안에 근육뼈, 뭐 혈액, 뭐 신경 여러 가지 엄청나게 방대한 조직이죠.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 채점하다가 뒷목을 잡는 답변들을 K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가정 문제에 문제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괄호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정답은 소금이죠. 그런데 학생이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초등학교 자연시험인데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하고 괄호가 세 개 있어요. 정답은 머리, 가슴, 배인데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이렇게 자, 개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는 파트라고 하죠. 파트. 파트라고.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PC 이렇게 분해하면은 열 몇 개 파트가 나올 거예요. 자동차는요. 자동차 파트 부품은 2만 5천 개 내지 3만 개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보잉에서 만든 전보 제트기 747-400 시리즈는 몇 개 부품이 들어갈까요? 방대 600만 개. 절반 정도가 볼트와 너트가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방대해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 파트로 이루어질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의 모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수십억이 넘으리라고 생각해요. 100억이 넘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 하나하나를 아세요. 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대한 하나의 몸인데 유기체적이고 또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순환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까? 왜 다툼이 생길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평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사랑의 바자회를 하면서도 싸웁니다. 교회 이름들을 보면 평화교회, 평강교회, 평안교회, 화목교회, 화평교회, 연합교회인데 이름과는 다르게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한 조직 내에 있는데 제 몸이 오른손으로 계속 내 주먹을 내리치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운데 내가 손이 아니야 협조 안 할 거야 긁어주질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 손을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풍이 왔어요. 오른쪽이 또는 왼쪽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지를 못해요. 한쪽은. 의자를 들기 위해서 두 손이 필요한데 한 손으로만 숙을 해야 돼. 이게 덜렁덜렁 붙어있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의 교회에 왜 다툼이 생길까? 문제가 생길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사물을 보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재단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부부 사이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사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사물을 보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재단하려는 경향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불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신의 기준에 맞게 상대방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요. 때로는 그 변화 시도가 주의 뜻에 합치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알고 사람을 대하면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어떤 우스개 글을 읽다가 60대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쭉 정교수를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한테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지 마라. 며느리가 절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 며느리한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신청하지 마라. 며느리 진짜 곤란하다. 아들 놈이 처가에 가서 애교 뜨는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는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괜히 속만 상한다.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지금까지 못 고쳤으면 안 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둬라. 애들 떠나고 나면 남은 건 그놈 한놈 뿐이다. 사람을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사람을 고치려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뭐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으라고 부담 없이 살아온 그러한 경우가 있나요? 나의 기준에 맞춰 사물을 보고 나의 기준에 맞춰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4장에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저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로 섞여 있는 교회, 그것이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삶의 패턴 때문에 그래서 몇몇 어떤 음식 규례와 또는 절기는 반드시 준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용된 것이었지만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먹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부담이 되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유대인 성도가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끊임없이 돼지 삼겹살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부정한 음식이고 혐오스럽고 양심이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받으라. 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되셨습니다. 유대인 형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고요. 이방인 형제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음식도 금하지 않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어느 쪽이 맞아요? 사실 이방인 형제들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입장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디모데전서 4장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도의 입장은 아무 음식이나 괜찮다. 뭘 먹든지 상관없다. 음식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위가 받아주면 다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로마서 14장 2, 3절 보아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방인 형제의 믿음,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그래서 손도 대지 않으려는 유대인 형제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정죄의 눈길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일어나거든요. 일단 내 기준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고쳐야 돼. 저와 제 아내 같은 경우에 휴지를 걸 때 휴지 끝 쪽에 앞으로 오든지 아니면 휴지 끝 쪽에 왜 방향을 바꾸면은 그쪽에 벽 쪽에 이렇게 가잖아요. 아내는 벽 쪽으로 하죠. 그러면은 저는 군말 없이 바꿔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만 바꿔놔요. 본인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씁니다. 또 이것을 10년 이상 해왔는데 그냥 너무 편해요. 이렇게 같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역할, 기능,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언급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지 아니하고 귀하지 아니하는 지체는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파트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중요하지 않고 귀하지 아니한 파트 지체는 없다. 큰 힘이나 중요한 역할이 없는 것 같은 그 지체, 파트라도 전체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해요.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눈을 떠야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내 소중하다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가 고장나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뭔가 고장나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서로 귀히 여기라. 옛날 그 한국의 인기 코미디언 그 이주일 씨가 폐암투병 9개월째 그러니까 2002년 8월에 별세하시거든요. 이분이 폐암으로 투병 중에 검연 공익 광고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4개월 전에 정장에 중정모를 쓰고 병석이 아주 뚜렷한 가운데 살이 많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말입니다. 항상 콕! 거친 기침을 쏟아냅니다. 이 광고로 금연이 9%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는 광고죠. 짧은 거지만. 자, 그런데 4개월 뒤에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이제 사망했을 때 코와 입이 원해서 담배를 피웠어요. 습관성이니까.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망가진 것은 폐와 식도와 간이에요. 그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 죽었을 때 간과 폐만 죽었습니까? 전체가 다 죽습니다. 일부가 망합니다. 눈에 작은 티가 들어가면 온몸 전체가 계속 불편합니다. 신발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오른쪽 옆구리고 뭐고 계속 이렇게 신경 쓰여요. 작은 부분, 작은 지체,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체 가운데 속해 있는데 오른쪽 새끼손가락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전체 영향을 받는 그것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과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요. 이렇게 아무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힘도 없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금지와 중지가 가지고 있는 미는 이 힘과 이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약하게 느껴지는지. 몇 배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네 개만 있으면, 과학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손가락은 엄지의 힘으로 강하게 붙잡는 물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보조손가락으로서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이러한 보조힘이 전혀 없어지므로 손 전체 아귀 힘이 크게 약화됩니다. 지체 가운데 중요하지 아니하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모든 지체는 소중하고요. 그 사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무언가가 보석적인 뭔가가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협력합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협력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위협을 느껴요. 특히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자기의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간접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손가락에는 다섯 개가 있는데 크기, 위치, 뭐 역할 다 다르죠. 그러나 이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화 다시 한번 쓸게요. 손가락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 엄지, 나 여기서 힘이 제일 세. 금지, 나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아. 중지, 나 여기서 키가 제일 커. 약지, 내가 없으면 결혼받지 못 껴. 생기손가락은 뭐라고요? 아무런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니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요? 손가락은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협조합니다. 각자의 기능과 위치가 다른데 기여해요.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할 때 이 설교문을 로지텍에서 나온 무선 키보드를 사용해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자, 왼손 약지가 키보드에 위치하는 것은 항상 미음, 비어, 키음만 담당해요. 이걸로 기역 쪽을 타이핑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새끼고 이게 약지죠. 이 두 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숫자 1 그것을 쉬프트하고 결합해야 이렇게 타이핑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새끼손가락은 쉬프트 위치하고 약지로 숫자 1을 누르면 느낌표가 나와. 아무리 내가 약지로 숫자 1 키를 눌러도 이 새끼손가락이 쉬프트를 눌러주지 않으면 100번 눌러도 계속 1만 나옵니다. 협력입니다. 협력해서 유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악한 원수는 이 연합을, 하나됨을, 일치함을, 협력을, 있는 힘을 다해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안 그럴까요? 부부 사이는 안 그럴까요?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전체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내 삶의 중심,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주의하는 자리에 주님이 앉아서 지휘하게 하십시오. 은사와 관련된 것을 다음 주에도 다시 나눌 텐데요. 내 삶의 중심 좌소에 삶을 지휘하는 자리에 주님이 앉아서 삶을 지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혼란과 불행이 사라집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은사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든지 상관없이. 영적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지체 전체, 자기를 빼고 지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나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으로 또 유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원사를 받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위해서 치유기도 하면은 막 나아요. 심지어 머리 쪽이 그 두개골이 함몰되어가지고 뼈가 없어서 이렇게 안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두개골 있잖아요. 뼈로 덮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가 나 있고 이게 함몰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뼈가 없으니까 함몰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안수해서 그 두개골이 생긴 그런 기적 본 적 있어요? 대단한 은사예요. 치유를 해서 그 두개골이 보는 데서 팍팍팍팍 차는 엄청난 은사예요. 자, 그런데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낫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당신 치유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손에 안수하면 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치유 은사 가진 사람들 자기 질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수를 받아야 될 때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허리 아플 때 언젠가 제 아들 보고 그 믿음 없는 무익한 종 있잖아요. 허리 다니엘 아빠 지금 아프니까 허리 좀 안수해도 나았어. 저 그때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안 내가 안 나. 근데 그 아이가 가볍게 기도했는데 나았어. 영적 은사는 과시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면은 변질되기 시작해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라고? 예언 은사. 유익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유익을 끼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혹시 나의 유익을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할 때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너 사람이 모으면 희한하게 서로 경쟁해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2, 3분 정도 예언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3분짜리가 10분 예언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7분은 뭐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해서 그런 거죠. 예언적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7분을 애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그의 중심 좌수에 둔 그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은사를 사역을 통해서 시행할 때 내 삶의 중심 좌소에, 왕의 자리에 내 자신이 올라가면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함정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사역의 현장에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직접 사역을 할 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람은 이러한 실수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역 현장을 벗어난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해요.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은사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은사가 드러나는, 은사가 시행되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단 누군가 어떻게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좌소에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그 중심에서 끌어내렸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선을 넘었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역했는지가 거기서 드러나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함에 자라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보호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다시 그 현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횟수들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그게 무엇을 주어도 어떤 영적인 authority, 권위를 주어도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까지도 트러스트해서 맡기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또는 보여주는 어떤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소중한 어떤 기능들, 역할들, 은사들, 기프트들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차별해서 대하지 마십시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며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의견이, 뜻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몸에 이상이 생기듯이 머리에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처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긍휼히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지체를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교회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